우리겐 대머리 되신 분들이 별로 없죠? 제목을 붙이면서 혹시나 또 오해할까 싶어서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하고요.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대머리 보고 대머리 아니 설령 그랬다 해도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 설명 한번 하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대머리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머리 보고 대머리하고 놀려도 됩니까? 그 뭐 어른들이 안 그러겠지만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랬다고 해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요. 저주하는 것도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다고 해서 또 곰이 나와서 이 아이들을 42명이나 되는 아이를요 물어 죽였다는 거는 가령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 앞쪽에 보시면 그에 못지않게 이상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거 다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을 합니다. 여리고를 재건하게 되면 맏아들과 말지아들을 잃게 되리라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터닥을 때 맏아들이 죽어요. 그럼 포기하지 계속 샀습니다. 결국은 완성할 때쯤 돼가지고 말지아들도 죽어요. 왜 아들이 죽는다는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도 부득부득 그 여리고를 재건하는지 이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가요, 자기 친구 선지자에게 나 좀 세게 쳐라 이러는데 야 친구를 어떻게 때려? 그래 안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 너 죽을 거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사자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래 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한테 가서 야 네가 날 때려라 그래가지고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붕대를 칭칭 감고 저기 왕을 만나러 가서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참 억울하게 죽었던 것 같다 하는 그 대목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그렇게 쓰셨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될 듯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선지자가 산 꼭대기에 앉았는데 50부장이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가서 선지자님 왕께서 내려오라 하십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선지자가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불이 내려서 다 타 죽어버려요. 왕이 또 보냅니다. 또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몽땅 태워버립니다. 그 후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이들이 나와서 42명이 곰에 물려 죽은 사건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한번 늘어놓고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얘기들이 아닙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들아. 왜 이러냐? 이런 것들 전부 한꺼번에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정답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이해하면 이 답이 한꺼번에 해결이 납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좀 그렇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말살될 위기에 처했던 시대입니다.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위험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쪼개질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네가 나라를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떼어주겠는데 이 열 지파를 떼어지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 지파를 떼어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면 너의 위가, 왕위가 오래도록 이어질 거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으면 이 나라가 영원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지파를 다스리게 됐지만 이 열지파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고 명절이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국경선을 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저 친구들이 안 돌아오면 난 뭐야? 그래서요 못 내려가게 막아버립니다. 못 내려가게 막아버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명절되면 또 제사 지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양끝에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레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 너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두 장소 중에 남쪽에 있는 장소 하나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식으로 말한다면 이 엄청난 배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에서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를 떼서 널 줘야 하는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래 갈 거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버려버립니다. 엄청난 배신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행위를 본따라간 죄가 성경에 아주 고유명사처럼 유명한 죄가 하나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피해야 할 죄. 그런데 아무도 피해가지 않은 죄. 그게 뭐냐?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그럼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 용서받지 못할 법전에도 없는 고약한 죄가 두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괘씸죄입니다. 이 괘씸죄에 걸리면요, 참 골치 아파요. 그 다음 하나가요, 나은죄입니다. 여러분, 나은죄는 이거 언제 끝나나요? 이거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게 나은 죄입니다. 그 어른들은 다, 뭐, 나은 죄에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왕이 됐다 하면 벗어나지 못하는 죄가 있었는데, 그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이 전부 여로보암이 했던 그 짓을 따라서 그대로 갔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위에 일어나는 왕들의 모든 책임이요, 죄의 책임이 여로보암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왕위를 지켜보겠다고 남쪽과의 교류를 끊고 단과 단은 북쪽이고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놔놓고 그걸 섬기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징계를 가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전부 19명입니다. 19명요? 왕조가 9개입니다. 왕이 19인데 왕조가 9개라는 것은 평균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면 끝이었단 얘기입니다. 왕조가 9개라는 것은 쿠데타가 8번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이 쿠데타가 일어나가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왕 19명에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홉 왕조가 들어섰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느냐를 아실 수 있는 게지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 쿠데타가 3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바사,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이 오므리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그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아즈렉 강사에 키운 아주 뭐 일반적인 왕으로 칠 것 같으면 제법 일을 잘한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 잘 아시죠? 성경에 아합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아합 때문에 길게 나왔다기보다가 아합을 상대로 사역했던 선지자들 이야기 때문에 아합의 얘기가 길게 나온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길게 언급할 가치도 없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해서 이 아합과 싸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아합이 혼자였더라면 그렇게 악한 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아합이 부인을요 이방 땅에서 데려온 겁니다. 이방의 공주를 데려왔어요. 그 유명한 이세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주변 나라의 왕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리 악하다 해도요,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을 염두에는 두고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마저 버리면 그 진짜 악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와서 야단치죠. 선지자가 와서 야단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백성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왕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의 다른 왕들은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요? 아니요.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말은 하는지 모르지만 왕이 모든 것을 제멋대로, 사람 죽이는 것도 제멋대로 하던 게 그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배웠던 그 공주 이세벨이 아합에게로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겁니다. 이 이세벨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자기 혼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바알을 들여오고 아세라를 들여오는 겁니다. 가뜩이나 하나님 대신에요, 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 버린 상태인데,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곳곳에 포진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선지자나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전부 밀려나 버리는 거죠. 아합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겁을 좀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보스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아합왕이 그 땅을 못 뺐었습니다. 나봇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합왕이요, 돌아가서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웃기거든요. 아니 그러고도 당신이 왕입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개교를 꾸며가지고 나봇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세벨은요, 그러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봇을 무참하게 깨끗이 없애버리고 포도원 뺏어버립니다.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신앙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사람들 다 밀어내고 천국에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기게 만들어버렸던 왕비였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좋은 신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리고 건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완전히 파괴한 이후에 누구든지 재건하게 되면 털을 닦을 때 마다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달 때 말자들을 잃을 것이다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한 50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감히 거기에 도전할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요, 털을 닦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털을 닦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털을 닦을 때 마다들이 죽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누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우습게 여기고 털을 닦는 거예요. 성을 쌓아갑니다. 털을 닦다가 마다들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겁을 낼만 하잖아요. 겁 안 냅니다. 우리 아들 죽은 거하고 그 저 옛날에 여호수아가 남긴 경고하고는 그 관계 없는 게, 웃긴 소리 하지 마. 우연이겠지 뭐. 그리고 성을 계속 찾는 거예요. 대문 달 때 말재가 죽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왜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돼 있는데 나는 이거 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히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오대 사람인지 혹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장소를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베델 사람이에요. 베델 사람. 베델에 뭐가 있는데요? 우상의 중심지가 베델이었어요. 금송아지 숭배하던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소위 성지예요. 신이 있고 제사드리던 그 장소가 베델인데 그 베델 사람이 나와서 그랬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습게 여기고 일부러 반발하느라고 여리고를 건설한 겁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젊은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다래끼 처리법 아십니까? 눈에 이렇게 다래끼가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낫게 하는 방법. 눈썹을 하나 뽑아가지고요. 다른 돌 위에다 올려놔놓고 돌을 이렇게 세워놓죠. 그러면 이제 누가 지나가다가 이 돌을 퍽 차버리면 다래끼가 이제 이 사람한테 옮아간다고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런 짓 했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옛날식 다래끼 처리법입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오나 안 오나 안 보자고 일부러 퍽 차버립니다. 차면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차고 살아라고 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소리 하지 말고 누가 그렇게 세워놓거든. 그냥 차버려라. 그래가 그런 미신은 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그렇게 건축하는 거는 그 다래끼 처리법, 누가 세워놨는데 그 발로 툭 차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완전히 무시하니까 차는 거예요. 저는 시험 치러 가는 아이들한테 아침에 미역국 먹고, 미역국 먹고 가라고 잘 하는 사람입니다. 미역국 먹고 가서, 그 다음 뭐예요? 미역국 먹고 가서, 붙어. 이러는 거죠. 에 그렇지만 떨어지면 뭐 합니까? 그래, 걱정됐거든, 먹지 마.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치는 일인데 나로 인해서 이런 미신은 좀 깨져야 된다. 그래서 나 미역국 먹고 가서 덜컥 붙어올 테니까 봐. 그렇게 살아라. 그럽니다. 아, 시험 치는데 엿 갖다 붙여가지고 붙을 것 같으면 아버지 직업 전부 엿장수하지요. 엿장수하들은 어느 대학 가도 다 안 붙겠어요? 그 왜가 바보 같은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막 재미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누가 믿고 아냐 재미라 그러지만 세상에 그래도 참 우리가 살아가는 풍조가 좀 부끄러워요. 시험 치러 가는 아이들에게 한때 유행하던 겁니다. 카스테라 참 좋은 선물이에요. 왜? 카스테라 왜 좋은 선물이에요? 가서 되라. 포크를 선물로 줬대요. 왜? 잘 찍어라. 그건 잘 아시네요. 선물 줬대요. 왜? 잘 풀어라. 아휴. 그래.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해서 안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고 여리고 건설하는 이따위 짓은 안 했어야 옳은데,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숨길 뿐만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요. 그거 숭배하던 시절이니 하나님은 정말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습게 여기던 그런 시대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여리고 재건하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말살될 그런 절체절명의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누구냐? 그러면요, 엘리야가 꼽힐 가능성이 많아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요. 왜요?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로 안 되는 시절에 이런 이적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요, 누가 그를 도와줬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게 하신 두 가지가 있죠. 뭘 통해서 엘리야를 까마귀하고 네, 까마귀하고 이방 여자. 어느 동네 과부라 그러더라고요. 사르밧 과부란 말도 있고 시돈 과부라고도 나오는데요. 성경 두 군데서 두 가지 표현을 다 편한 대로 사르밧 과부라 합시다.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이고요.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는 그 장본인 이세벨이 원래 시돈의 공주였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이럴 시절에 까마귀를 불러서 선지자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까마귀요? 정한 짐승이에요? 불결한 짐승이에요? 불결한 새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물고 오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불결한 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새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못한 인간이다. 그러니 너희 속에 내 선지자를 먹여 살릴 인간이 없다라는 한탄인 거죠. 그 다음에요. 사르밧 과부를 등장시킵니다. 이 과부요. 먹을 양식이 딱 한 끼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이방의 과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 중에서도 과부입니다. 이 중에 혹시 과부 있거든 용서하십시오. 오늘날 과부는 하나도 불쌍 안 해요. 오히려 뭐 속 시원한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의 과부, 잘 불쌍하다고 말할 때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방의 과부, 이게 더 불쌍한 거예요. 거기다가 양식이라고는 지금 한 줌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에 거기에 가서 엘리야가요, 구워가지고 나한테 먼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불쌍한 이방의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불결한 새 못하고 이방의 저 불쌍하다고 하는 저 과부보다 너희는 더 형편없는 인간들 아니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인 거죠. 저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 불쌍한 이방의 과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하나님 일종의 비명이에요. 사고 뭉치 아들요. 아무리 사고를 쳐도 차마 갖다 내버리지는 못하고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겁니다.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쫓아내버리고요. 거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인원이 850명이에요. 그때 살아남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100명이 굴 속에 숨어 있었죠.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모든 교회에 목사는 없고요. 목사는 하나도 없고 전부 이상한 우상의 선지자들이 와서 설교하고 교회 접수 다 해버린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을 때에 홀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몸부림친 선지자가 엘리야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 잊지 마셔요. 그런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죠. 그 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불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 내려가지고 제단이 제단 재물을 전부 태운다고 뭐 큰일이 되겠습니까만은 엘리야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이 백성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것마저 안 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믿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을 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게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아니요. 그때의 이 엘리야가 잡아 죽인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 뿐이었습니다. 원래 대결을 신청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불러달라 했는데 아마 이세벨이 눈치를 채고요. 아세라 선지자들 안 불렀던 것 같아요. 바알 선지자들만 처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겼으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됐고 백성들도 이제 본 게 있으니 하나님 섬기지 않았을까? 아니요. 이세벨이요. 오히려 독을 더 독하게 품구나. 독하게 잡고요. 그래 한번 보자. 쟤는 살 수 있는가 한번 보자. 독한 마음을 품고 덤비니 엘리야가 그 길로 도망을 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갈멜살 사건 이래서요. 그걸로 인해서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그런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엘리사는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선지자가요. 야, 너 나 쳐라. 근데 안 치잖아요. 야, 어떻게 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도록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치겠대요. 그러다 죽었어요. 억울하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다른 친구한테가 너 날 쳐. 그래가 터져가지고요. 서울말을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눈티가 반티가 돼가지고요. 이 붕대를 칭칭 감고 이렇게 왕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든지 아니면요. 당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결국은 이렇게 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군사들 보냈는데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 혼자 산 꼭대기에 앉았는데 왕이 내려오라 하십니다.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건 일종의 선지자 체포조입니다. 이세벨이 잡아오라고 했는지 모르죠. 선지자가 이겨낼 힘도 없는 상태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다급했으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요 아합 왕이라도 아니면 그 아들 되는 왕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도무지 안 돼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엘리야 생애의 마지막 이적은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엘리야가요, 그렇게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시는 이 사건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야의 이런 노력 끝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군데군데 나오는 걸로 봐서 억지로 여호와 신앙이 명맥만 유지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성천한다는 그것도 믿은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만 믿었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신빙성을 갖고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저 찬송가 보니까 가사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만 옛날 우리 그 잘 틀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타고 하늘나라로 갔죠? 병거 타고요. 이제 찬송가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람 타고요.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병거는 왜 나타났나요? 불병건데요. 두 사람을 떼놓으려고요. 불병거는 나타나서 엘리사가 하도 물고 늘어지니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가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던 그 모든 능력을 갑질이나 제게 주셔야 그래도 지금 나가서 뭐가 될까 말까인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도 달라 늘어지니까 불말이 불병거가 그 사이를 떼어놓고 엘리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사의 제자들이요 우리 선생님이 바람에 날려갔다가 저 산 넘어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시체 찾으러 갔다 아닙니까? 엘리사가 가지 말랬거든요. 엘리사는 확실하게 아는데 가지 말라는데도 수색대가 가가지고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냥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었던 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홀로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 상대로 그렇게 싸우다가 하늘나라로 갔고 이제 그 역할을 엘리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탁월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요. 그렇게 해야 될 다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스승을 떠나보내고 엘리사가 돌아왔더니 여리고나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요. 엘리사를 이제는요. 내 주여 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는 엘리사의 뒤를 이은 위대한 선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여리고에 잠시 머물렀다가 엘리사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혹시 지명을 보셨나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베델입니다. 아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명을 기억해 두세요. 간 얘기는 여기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베델이에요. 어떤 곳요? 우상 숭배자들이 드글드글하게 모여있는 곳이에요. 틀림없이 거기에는요 우상 숭배자들이 세운 학교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선지자 학교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가족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말로 정확히 말하면 한 10대 정도 됩니다. 청년들을 가리켜서 아이들이라고도 해요. 우리말로 하면 겁도 없고 철딱선이도 없는 10대 아이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엘리야를 놀린 거예요.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곰에 물려 죽은 아이만 42입니다. 그러면 도망간 아이는 얼마쯤 될까요? 훨씬 더 많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엘리사 한 사람을 놀리느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몰려왔느냐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동네 놀던 아이들이 몰려온 정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놀린 말, 대머리 보고 대머리라고 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대머리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했죠?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옛날 코미디언이 했던 그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들을 때마다 웃었는데요. 지구를 떠나거라 이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란 얘기잖아요. 아니요, 지구를 떠나면 어디 가요? 죽으란 얘기를 우스개 삼아 표현한 게 그 표현입니다. 올라가라? 야, 너 선생님 올라갔잖아. 바람에 날려가가 어느 산골이 떨어져 죽었는지, 떨어져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잖아. 니도, 그래 가서 죽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했다기 보다가는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가 쫙 퍼져나갔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요. 엘리사, 엘리야 승천했다면 승천은 무슨 승천? 바람에 날려가가 죽었지. 죽었지 캐겠어요? 뒤졌지 일어나요? 험한 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그걸 이어받았다며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는 걸 이 아이들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듣고 나와가지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만 있는 이런 지역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떼거리 나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요. 야 니도 나가 너 선생님 어떻게 가서 죽어라 그 말입니다. 한둘이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베델에서 이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말로 번역이니까 성경이 곱게 하느라고 일어났지 내용상 그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 니도 너가 센터 나가 뒤져라 이런 얘기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아이들에 대한 반감이나 철딱선이 없음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결국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이에요. 이게 함부로 그렇게 저주한 거 아니란 말이죠. 우상 숭배들을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단과 싸우는 목사님들은요, 이단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들에게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하면 그 우두머리나 높은 사람들이 와서 칼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나서는 겁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대가 조사해보면요, 위에서는 아무도 안 시켰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엘리사가 지금 처한 상황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겸해서 여러분들하고는 별 관계 없겠지만 그래도요, 이 아이들이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 부모들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우리의 섬겨야 할 권위를 함부로 욕하는 일은 좀 자제하셔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 목사가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여러분끼리 욕은 하셔요. 또 어디 가가요? 기도 시간에 욕하셔요. 절대로 누구 앞엔 마세요. 절대로 해서 안 되는군요. 여러분의 아이들, 아이들 앞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겸해서 불신자들 앞에서도 하지 마시고요. 왜요? 그건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학교 아이들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몹시 안 들더라도요, 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그 선생님 욕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선생이라 하는 게 이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교육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겁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아이 때문에요, 그 선생님을, 그래도 선생님을 존경해야 된다고 그런 표를 내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높은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을지라도 아이들 앞에 함부로 대통령 욕을 한다거나, 욕은 안 하더라도 함부로 이름을 부른다거나 이런 건 피해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여담이니까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렇게 심각한 우상 숭배자들과 상태에 있을 때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는 것이 엘리사의 임무였고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놀린다고 이럴 수 있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버려도요, 하나님은 신실한 종을 세워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아 홍수 때 사건이죠. 온 세상을 다 멸한다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 가십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노아더라. 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완전히 사라질 그 위기에 처했어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능력을 통하게 했으라도 그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나님은 몸부림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사회가 옛 시대에 비해서 정말 악해져 가고요. 또 거꾸로 교회가 또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신자들이요, 이유 없이 교회를 욕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유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 좀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다 보면 반드시 이런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적자들을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처리하실 건데요? 여러분 내가 처리하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처리할 만한 힘도 내게는 없어요. 그럴 때에 그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젊은 집사님 한 분 계셔요. 제가 전도사가 돼서 그게 갔을 때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런 겁니다. 그때 명태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회사를 많이 떠났어요. 이분이 남긴 명언 중에 하나.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우리 신랑을 괴롭히던 상사치고 지금 회사에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포항 제철입니다. 제법 괜찮은 회사예요.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 신랑 괴롭히던 상사치고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비슷한 고백을 여러분 생에 한두 번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날 보고요 내 머리라고 그래도 웃고 넘어가세요. 아니면 나 꼭 하고 싶으면 한마디 하셔요. 저것들이 날 보고 대머리라고?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저놈의 자식들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라고. 내가 하나님 믿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저것들이 나를 무능하다고요? 그래, 많이 놀려라.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 건지 두고 보자. 속으로 그렇게 하셔요. 왜요? 그냥 문을 참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 얘기 하나 하죠. 전 참 늦게 목사가 됐어요. 아니, 그걸 놨더니 나이 많은 목사라고 괄세하잖아요. 뭐,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후회할 긴데? 저보고요, 늙은 목사라고 괄세한 사람도 참 많았어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저러시나? 시간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아, 목사님,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도 나중에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는 사람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너 그러다가 아마 네가 손해볼 건데 이런 여유는 좀 갖고 계셔요. 정말 이 시대가 험해지면 험해질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이 크면 크고 아픔이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이게 너무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신앙을 구원 역사를 지켜가려고 하던 하나님의 몸부림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이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릴 때에도 정말 이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을 때에도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큰 은혜 베풀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